계시록 11번 메시지 서머나 교회 부활생명과 생명의 면류관. 주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교회들을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주권적이셨습니다. 그분은 소아시아의 일곱 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택하셨습니다. 헬라어에 의하면 각 도시의 이름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그 영적 의미와도 정확히 부합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에베소란 바람직하다는 뜻이며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귀했으며 또 그분의 눈에 바람직했음을 가리킵니다. 서머나는 헬라어로 몰약을 뜻합니다. 몰약은 비유법에서 고난당함을 상징하는 향품입니다. 예표론에서 몰약은 그리스도의 달콤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으며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던 교회를 예시합니다. 이 박해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향기 안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 교회는 예수의 환난 안에 있었으며 그분의 고난의 교통 안에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이 겪으셨던 것처럼 고난을 겪었으며 그분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무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고난은 반드시 그분을 뒤따르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단체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심. 이제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을 살펴봅시다. 8절에서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이 교회에게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아무리 큰 고난을 통과하셨다 해도 그 고난이 그분을 끝내거나 해를 입힐 수 없었음을 뜻합니다. 그분은 처음이셨고 결국 마지막이셨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시오, 영구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오, 불변하는 분이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하십니다. 아무것도 그분을 앞설 수 없고 아무것도 그분 이후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만유가 그분의 통제의 한계 내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교회가 승리해야 함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유형의 고난에 의해서도 좌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그 끝에 이르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과 머리이신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이 구절에서 주님은 또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이란 부활을 뜻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겪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사망이 그분을 잡아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교회 역시 모든 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분을 그러한 분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해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사망을 능히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나 박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를 죽이는 것뿐입니다. 박해로 인한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고난받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죽음에 이르도록 핍박을 받은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활로 이르는 출입문이었다. 내가 죽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부활의 입구안으로 들어왔었다.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게 되리라는 예상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죽음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너 또한 부활의 입구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분의 자격은 정확히 우리의 필요에 들어맞습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교회에게 처음과 시작이실 뿐 아니라 마지막과 끝이시기도 합니다. 당신은 박해를 겪고 있을 때마다 일어서서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 나는 지금 막 부활의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참이다. 교회의 고난, 환난. 9절에서 주님은 소모나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을 아노니. 이 서신의 내용은 다름 아닌 환난과 고난과 박해입니다. 환난은 교회에 대한 생명의 시험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정도는 오직 환난에 의해서만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환난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풍성을 가져옵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그분의 부활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을 간증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의 풍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교회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궁핍, 실상은 부요함. 주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고난받는 교회를 가치 있게 평가하셨습니다. 그 고난받는 교회는 물질에 있어서는 가난했으나 주님 안에서는 그분의 생명의 풍성으로 부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지만 실은 부요하다. 너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하다. 너는 땅에 속한 것들에서는 궁핍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에서는 부요하다. 박해 당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 안으로 이끄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박해 당하고 궁핍을 겪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해집니다. 사탄의 회에 속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비방. 또 9절에서 주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부르는 자들의 비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신에 의하면 박해가 종교로부터 곧 사탄의 회에 속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왔습니다.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유대교도들의 비방은 그 교회를 악하게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교도들은 육신 안에서는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육신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만으로는 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대교도들은 레위족속의 제사장 체계와 제사의식과 물질적인 성전 등으로 구성된 유대교 제도를 수호해야 한다고 완고하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새 언약 아래의 교회가 그들의 종교적 실행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므로 유대교도들은 그 교회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원칙면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영 안에서와 생명 안에서 주님을 추구하고 따르며 어떤 종교 제도나 실행을 주의하지 않는 죄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을 비방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회라는 이 용어는 무서운 말입니다. 회당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주로 그들의 성경, 즉 구약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에 집착하려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반대함에 있어서 사탄과 하나 되었습니다. 회당은 사탄의 조작하고 책략을 꾸미는 손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당시 회당의 배후에 있는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회당은 주 예수님을 박해했고 사도들과 교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에도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암시하듯이 그분은 회당을 사탄에 속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그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로마 정부를 이용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유대인 회당은 로마 정부를 선동하여 고난받는 교회를 핍박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 세계에 걸쳐서 종교인들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영과 생명 안에서 주님을 참되게 추구하고 뒤따르는 이들을 핍박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종교는 교회를 손상시키려고 항상 정치를 이용했습니다. 종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육체적인 해를 입힐 능력이 없지만 교회를 손상시키려고 정치와 정부를 이용합니다.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도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모두 이 부류 안으로 떨어졌으며 하나님의 경륜을 손상시키는 사탄의 도구인 그의 조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에 의해 투옥됨. 10절에서 주님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9절은 사탄을 언급하고 10절은 마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헬라어로 대적자를 뜻합니다. 그는 밖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안으로부터의 그분의 대적자이기도 합니다. 마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디아볼로스는 참소자, 비방하는 자를 뜻합니다. 사탄, 곧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며 사람 앞에서 우리를 비방합니다. 교회가 겪은 핍박은 사탄, 곧 대적자에 의해 사주받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회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옥에 넣는 것은 마귀, 곧 비방자로 말미암아 사용된 로마 정부에 의해 절정에 달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의 투옥은 마귀적인 정권과 사탄과 종교와의 협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온전하지만 짧은 환난. 10절에서 또한 주님은 그들이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은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나타내는 십계명과 열 부분이 온전한 재물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물의 11조 등과 같이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10일은 온전하지만 짧은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난받는 교회의 환난이 온전하지만 짧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짧습니다. 그것은 천일이나 백일이 아니라 단지 10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고난은 다만 잠시 받는 고난일 따름입니다. 10일은 하나의 표적으로서 1세기 후반 시저 네로로부터 시작하여 4세기 초반 콘스탄틴 대제를 끝으로 교회가 로마 황제들 아래서 고난을 겪었던 열 기간 동안의 핍박을 예언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사주되어 교회를 멸하고 죄하려고 안간힘을 쓴 로마 시저들을 통한 핍박이 아무리 극심했을지라도 그들은 교회를 끝내거나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핍박들을 승리하고 견뎌내고 파괴되지 않는 부활 생명에 의해 무성하게 번성하였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 죽음에 이르기까지 능히 견딜 수 있음. 10절에서 주님은 또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신에서 우리는 부활 생명이 교회 안에 있다는 몇 가지 암시를 봅니다. 주님께서 6절에서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자격을 계시했을 때 그분은 자신의 부활 생명이 교회 안에 있음을 지적해 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나는 부활인 자로서 네 안에서 살고 있다. 너는 안에 부활 생명을 갖고 있으므로 내가 실패할 이유도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 너는 핍박으로 인해 패배당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 너는 반드시 나의 부활 생명으로서 이 핍박을 승리하며 겪어야 한다. 이 부활 생명으로 인해 교회는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놀랍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교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에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영의 말씀하심. 고난받는 교회에게 보내는 이 서신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까지도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영의 말씀하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고난을 체험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모든 교회들 안에는 같은 류의 핍박을 겪은 몇몇 성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받는 이 교회에 하시는 그 영의 말씀하심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거듭되는 그 영의 말씀하심을 통한 이 서신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여러 세대에 걸쳐 주님을 위해 핍박받았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생명의 면류관. 10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생명은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순교자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신약의 용법에서 면류관이란 늘 구원에 부과된 상을 가리킵니다. 핍박을 이기는 데 있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된 자들에게 주는 상인 생명의 면류관은 부활 생명의 능력인 이기는 힘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것은 이러한 이기는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부터 뛰어난 부활, 즉 특출한 부활을 획득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 11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신에서 이긴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함으로써 핍박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 서신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은 적극적인 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음과 소극적인 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은 계시록 주의자들에게 큰 난제였습니다. 타락과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죽음은 최종 결산이 아닙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제외하고 천년왕국 그 무렵에, 즉 옛 하늘과 옛 땅의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통과할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 그들은 불못 안으로 던져질 것인데 그것이 최종 결산인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사람의 죽음과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핍박 아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충성을 통해 죽음을 이겼고 하나님에 의해 다뤄질 것이 더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며 부활 후에 죽음, 곧 둘째 사망에 의해 더 이상 손상되거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여기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믿는 이들이 부활한 후에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더 이상의 결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주님께서 더 이상 다루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주님께서 더 다루셔야 할 것이 여전히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멸망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더 이상의 다루심은 적극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정령코 소극적인 것일 것입니다. 모든 소극적인 것은 다 사망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만일 당신이 더 이상의 소극적인 다루심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사망에 의해 해를 받게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멸망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겪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핍박을 이긴다면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아니라면 다음 시대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기란 누구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즉, 만일 당신이 핍박을 이기지 못한다면 무엇인가가 당신에게 해를 입힐 것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이것은 당신이 멸망한다거나 파멸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두 영원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다시 멸망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주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다루심을 받을 것입니다. 부활 후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전통적인 신학을 붙잡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 후에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을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다루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고 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승리 안에서 살고 행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겼음과 주님께 더 다루심을 받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만일 구원받은 뒤에 실패한다면 다시 잃고 멸망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참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극단은 당신이 구원받은 뒤에는 주님과 아무 문제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그분께 다루심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은 온 신약으로서 단지 요한복음 3장 16절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록 2장 11절 안에 우리는 모든 핍박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 완전한 복음의 일부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속에 있는 부활 생명으로서 환난과 핍박을 이긴다면 당신은 적극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소극적으로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분명한 말씀으로 된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다면 계시록 2장 11절도 믿어야 합니다. 둘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왔으며 감히 그것에 손을 대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의 실행은 언제나 그것을 소홀히 했고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도록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야 한다는 것에 경고를 받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긴다면 우리에게는 장래의 주님께서 더 다루셔야 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